국민일보 같은 신문을 보면 가끔 미스바 영적 대각성 부흥회라는 광고가 나옵니다. 이 예배 또는 이 집회의 광고는 많은 목사님들께서 강사로 나오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이제 회개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그러한 집회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모임일 것인데 여기에 사용된 이 미스바라는 지명 자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는 그러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온 국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는 의미로 미스바라는 지명을 사용하면서 예배의 제목으로 정한 것이겠죠. 오늘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스바에서 이루어진 부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어떤 부흥이 있었는지, 또는 어떤 부흥의 모습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제 부흥이란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맞추어서 한번 이렇게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목사님들께서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짚고 그리고 본문을 비추어 보아서 어떤 부흥의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저에게 있어서는 부흥회 때의 그 부흥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부흥회는 목사님의 말씀을 길게 듣고 또 찬양을 길게 하고 기도를 길게 하는 그런 뜨거운 예배입니다. 어릴 적에 제가 경험했던 부흥회의 강사님은 제 기억 속에는 언제나 이제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긴 했지만 머릿속에는 그냥 부흥회 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커다랗게 외치는 아멘 소리, 또 뜨거운 찬양, 그리고 반복되는 찬양, 그리고 그보다 더 뜨거운 기도가 드려졌던 시간이 그 부흥회의 시간입니다. 이런 기억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부흥이라는 단어와 연관되는 이미지는 성령의 충만함, 뜨거운 찬양, 또 뜨거운 기도, 이런 것들이 부흥회와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또는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의 의미는 이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흥이라는 의미를 따져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할 때 그 부흥은 그 교회의 규모가 더욱더 커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 또한 부흥의 하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렇게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는 이것들보다 더 넓은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흥의 의미, 즉 뭐 뜨거운 기도, 성령의 충만함,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것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 중에 하나라면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흥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조금 복습하는 의미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우리말로도 딱 한 번 등장하고요. 히브리어로 찾아봐도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부흥이 등장하는 본문인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나오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일단 한자어로 보면 다시 부, 일어날 흥, 일으킬 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revive라고 해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언가 다시 생기거나 살아나거나 무언가가 다시 나타난다는 의미를 부흥이라는 단어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어렵겠지만 히브리어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하야라고 하는 단어에 무언가 그 변화를 주어서 더 이 단어를 강조하고 더 막 강조하고 막 어떻게 막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단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야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디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냐면 창세기에 많이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 족보의 이야기들이 있죠. 뭐 누가 몇 세까지 살다가 누구를 낳고 몇 세 죽었더라 하는 이러한 족보의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누가 몇 세까지 살았다,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다라는 이 본문에서 몇 세까지 살았다, 살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동사가 바로 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셨던 이 하박국 3장 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야라는 동사는 어떻게 변화되냐면 하이예후라는 동사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살다라는 의미에서 더 막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하고 더 이것을 막 반복하고 싶어하고 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있던 무언가가 정말로 죽음 직전에 있었던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야라는 동사는 성경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변형시킨 동사는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를 살펴보면 살아나도록 만들다, 거의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하박국 3장 2절에서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표현 앞에는 동일하게 나타내시옵소서라는 표현이 그 이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같은 의미의 표현을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와 그 밑에 있는 나타나게 하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이라는 것은 없었던 것, 사라졌던 것, 희미해졌던 것들이 다시 나타난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시 나타나고 무엇이 다시 살아나느냐?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앞에는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동현 목사님이 이와 같은 설교를 이제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같은 의미로 오늘 복습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사라져버린 곳이나 없는 곳에 하나님의 뜻과 일이 다시 살아나는, 다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흥에서 경험했던 뜨거운 기도, 또 찬양,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회복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기에 나의 삶에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뜨거운 기도,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구나. 부흥의 모습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드러났구나. 나에게 뜨거운 기도가 나타났구나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의미에서 교회의 규모가 성장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한다라고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도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부흥의 모습으로서 아, 교회가 성장했구나,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라지고 희미했던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 다시 살아나고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흥이라는 의미 자체를 가지고 이제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무엇이 없었고 무엇이 사라졌고 무엇이 희미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성경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니 이것이 또 나타났고 또 이것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부흥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읽으셨던 사무엘상 7장의 말씀들을 가지고 아, 이 말씀 안에서는 무엇이 없었고 무엇이 나타났는지 어떠한 부흥의 모습이 드러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5장과 6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하는 그 약속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다면 그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전에 계속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야 언약궤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승리를 이제 확신하면서 전쟁에 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범죄함, 그 죄악됨들이 너무 심하였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로부터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언약궤마저 블레셋으로부터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는 장면이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신을 모시는 다곤 신전에서 다곤이라는 신을 모시는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보관해 놓는데 하룻밤이 지나자 블레셋의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자신들의 신상을 다시 일으켜놨지만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블레셋 다곤 신의 목과 팔이 잘려져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더하여서 전염병 같은 여러 병들이 등장하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자 아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에 놓을 순 없다 다른 곳으로 옮기자라고 하면서 블레셋의 여러 지역으로 언약궤를 옮겨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전염병과 죽음들이 일어나자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수를 쓰면서 블레셋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약 20년 동안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요. 기랏 여아림에서는 성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언약궤를 거룩하게 보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들이 이 이스라엘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약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사무엘상 7장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듯 보이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언약궤를 모신 후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모습은 이전에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제 20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언약궤를 보관한 후부터 아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사모해야겠구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20년이란 시간 동안에 이것을 지켜보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부흥의 모습들은 이스라엘에서 거의 사라지고 없다시피 한 것들이 다시 나타나고 다시 살아난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로 인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언약궤를 통하여서 약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점점 더 경험하고 느꼈던 것이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 모습들을 살펴본 후에 아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아스다롯과 이방신과 바알의 신상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올바르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들은 자신이 섬겼던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심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은 이전에는 없었지만 이전에는 사라졌지만 다시 나타나고 다시 살아났던 것, 어떤 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뜻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 본문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난 부흥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게 되었던 것, 이것이 부흥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5절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겠다라고 결심하고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서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범죄함에 대하여서 회개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곳에 나타난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였던 회개의 모습도 부흥의 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없었던 곳에서 이것이 다시 나타나게 될 때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전에는 이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다시 살려내길, 다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흥의 자리에서는 회개가 빠질 수 없는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더 부흥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라는 말씀이 그것인데요. 당시,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활동하고 있던 이 시기는 사사시대의 가장 마지막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무엘이 사울왕을 세우기 직전의 때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인데요. 사사기의 특징과 그 시대의 모습을 설명하는 본문들을 보면 두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에게는 왕이 없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을 가나안의 신들이 대신 차지하였고 당연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서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범죄함은 우리가 이제 이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흥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하심으로 나타났던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보죠.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의 눈이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살았던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지만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도 선포되지도 전해지지도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만은 좀 달랐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도 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나타나심, 말씀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났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기록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와 함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행동한 후에 자신의 범죄함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무엘,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다스림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7장 7절인가요? 그 부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없었지만 이제 나타나게 된 것, 이스라엘에게 부흥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부흥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고 희미해졌고 희귀해졌지만 이제 다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없이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흥을 경험한 그때에 어려움과 고난이 곧바로 찾아오게 됩니다. 블레셋이 곧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이 부흥을 경험했는데 위기가 위험이 곧바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하여서 듣기만 했을 뿐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던 것이죠.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사무엘 선지자를 의지했고 사무엘은 9절의 말씀과 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때에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지고 와 그냥 번제도 아닌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순간에 사무엘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부흥의 모습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은 7장 9절 마지막에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추격하여서 커다란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사무엘상에 있는 7장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 없거나 사라진 상황에서 이를 다시 회복하고 살려내는 것이 부흥의 성경적인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가지고 사무엘상 7장의 말씀들을 살펴보니 이스라엘에 나타난 부흥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사라지고 희미해지자 언약궤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라는 부흥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가장 필요했던 부흥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것들이 다시 나타나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할 부흥의 모습들, 여러 가지 부흥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나타나야 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직장과 일터와 또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야 할 사라지거나 희미해졌지만 다시 드러나고 다시 살아나야 할 무언가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예배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에게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면서 찬양이라는 모습으로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예배한다면 우리 가정에는 예배라는 모습으로 부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뭐 말씀, 찬양, 기도 뭐 이런 것들의 부흥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기쁨 가운데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고 이해하는 것, 내 삶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게 되고 다시 섬기게 되고 다시 그를 이해하게 되고 돕게 된다면 내 삶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부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는 뭐 이해함, 섬김, 도움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발휘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도 단순하게 숫자가 많아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속에서 나의 공동체 안에서 희미해지거나 사라졌을 때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사라졌거나 희미해졌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 개인, 내 가정, 내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행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흥의 모습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려주신 그것을 행하기로 결심하고 행동한다면 우리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부흥의 모습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에게 나타났으면 하는 부흥의 모습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내 삶 속에서 사라지고 희미해졌던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 느껴지실 것이고요. 그렇게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소홀했던 자신과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신 후에 그것을 다시 나타낼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회복됨으로써 성경적인 의미의 부흥을 각자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는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